우리 캄캄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저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예, 그게 좋아요. 오늘은 좀 조용하게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새기고 가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을 이렇게 펴봤더니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그전에 브루셀에서 그 살기 좋다는 유럽의 나라에서 한번 터졌잖아요, 테러가. 그래서 이제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지난 2월 28일하고 29일에는 이라크에서 자살 테러로 한 100명 가까이가 죽었고, 또 파키스탄에서 17명, 터키 앙카라에서 34명, 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에서 16명, 나이지리아에서 24명, 또 스탄불에서 또 죽고, 2014년 테러로 죽은 사람이 3만 2,685명,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2013년보다 80% 이상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얼마나 살아가는 게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분들은 테러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우리가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환경, 대기, 수질, 토양 오염 이런 것들이라 그럽니다. 그것으로 죽는 사람이 테러로 죽는 사람보다도 한 420배나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경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경제 문제가 얼마나 사람 알게 모르게 지금 험한 곳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제는 한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을 살아간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살아계신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근데 여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구약책을 매일 이렇게 열심히 파악하면 언젠가부턴가 누군가가 온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사람의 죄를, 인류의 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누군가가 온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책을 딱 펼치면은 마태복음을 학자들이 이 편성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가 떠났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갖다 놨습니다.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고 2장에 딱 들어가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뱉어내는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누가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누가 왔답니다. 누가 왔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책을 쭉 보면은 오신 그분이 계속 사역을 하고 그분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보면은 또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굉장히 많은 양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막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다 매일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그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서 못 그러는데.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온다 그랬는 그 앞뒤 좌우로 막 살펴보면은 죄사함의 문제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뭡니까? 그분이 와서 뱀의 머리를 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사역 때 이렇게 보면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고 엄부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이분을 잡으려고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아들을 잡으려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쫙 모였습니다. 사두개인까지. 이익이 겹치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잖아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죽여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너희 법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법으로 하면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헛득하든지 그 아들을 살려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번 유대인들하고 딜을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죽일 죄를 짓지 않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가슴속에 비수처럼 꼽히는 말을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러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이 지금 로마밥을 먹고 있는 총독인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는요, 이 말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얼마나 모진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일곱 마디를 십자가상에서 하셨잖아요. 이 일곱 마디 중에 일곱 번째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 큰 소리로 하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예, 다 이루었다. 그것도 아마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내 영혼 부탁한다 그러고 큰 소리로 하시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손은 원래 벌려놓은 거니까 전 인류를 다 품으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인지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앞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일을 다 마친 거, 다 이제 완성한 걸 아시고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뭐 신 포도주를 해용에 담아서 입에다가 우슬초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게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가 보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내 영혼 받아달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시고는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이 죄된 우리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저랑 따라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입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막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질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 이 뜻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내용과 굉장히 신비로움과 개스러움과 우리로 하여금 생각 많이 해주게 하는 것을 품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성령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막 파고듭니다. 그래서 아마 대충은 맞을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옛날 그 당시에 많이 쓰던 말들입니다. 말들. 어떨 때 씁니까? 하인이나 노예가 주인이 야 너 그거 해. 그러면 그 일 다 하고 나서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님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역을 완전히 다 끝내놓은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일을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물론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하는 이런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이 지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셔야 되는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 이루셨어요. 어떨 때는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탁 이렇게 마음이 안 되는데 또 손 보고 또 손 보고 하다가 마지막 손을 보고 이제 됐다. 그럴 때 이게 다 됐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 쓰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습니다. 아 찔끔찔끔 갚는 거 있지. 한꺼번에 갚으면 지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기쁠 텐데 신경도 안 쓸 텐데 조금 갚습니다. 언제까지 갚습니까? 다 갚을 때까지. 그럼 그걸 다 갚았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다 갚았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온갖 뜻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단어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죄 문제와 관계돼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짐승을 잡는 그런 제사는 없어지고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주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친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는 매년 또 제사장들이 죽으면 또 바뀌고 이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한 영원 한 대제사장이 영원히 효염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바로 갈 수 있고 죄사함 받은 기쁨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이 그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 부탁한다 그러고는 딱 고개가 딱 꺾어졌을 때 일어난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게 뭡니까? 그러면 막 무덤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덤들이 막 터지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많이 살아났습니다.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써요. 저는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면 안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마음을 죽었을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 그러고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막 터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이 쫙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갈라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습니다. 그게 갈라지면 뭐가 보이죠? 성소가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게 딱 가로막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하나님 계신 상징입니다. 이게 쫙 갈라졌습니다. 맨눈으로 보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맨눈으로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쫙 갈라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5장인가 한번 주실래요? 그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마가복음은 달이 이루었다도 없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도 없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났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뭐가 됐습니까? 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되려고 하면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붙어있으면 두 개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찢어져요. 이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확 찢어놓으셨습니다. 왜요? 있든지 내 아들을 의지해서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누구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아무도 이거를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찢어진 게 무슨 뜻?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히브리서를 쓰는 분이 이게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요? 담력을. 뭐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갑니까? 예수의 뭐요? 피를 힘입어서. 그리고 20절. 성소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는 대지상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어떻게 그거를 가능합니까?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0절 보시면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커튼이잖아요. 아까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두 개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랍니다. 휘장은 곧 저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럴 때는 이 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피조물들이, 더러운 존재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늘 열어주셨습니다. 요한 1서 이제 다시 5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피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사건을 다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 가슴에 없는 자에게는 뭐가 생명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세상은 막 뒤엉켜서 소용돌이 치듯이 이제 막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막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 사건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어지는 시대가 곧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러기 날아가는 거 다 얘기들 합니다. 기러기가 V자를 그려가지고 막 기럭기럭 그러면서 날아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제일 앞에 서는 기러기가 어떤 기러기 같아요? 제일 앞에 서는 기러기. 위치를 교대하면서 가잖아요. 제일 앞에 서는 기러기는 그 날아가는 중에 그래도 그때는 제일 힘이 있는 친구가 제일 앞에 섭니다. 앞에 힘 있게 막 하다가 지치면 그 다음 힘 있는 녀석이 가 있고 뒤에 가면서 또 좀 힘을 주축하면서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이 막 힘을 내면서 깍깍거리면서 가면 뒤에가 따라가는 거 있죠. 성도들도 우리가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신앙 붙들고요. 예수님께서 붙들고 힘 있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처져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지고요. 남편이 처지고 아내가 처지고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처지고 내 구역원들이 처지고 다 처집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 자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이 삽니다. 특별히 그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번 주일이 부활주일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참 사셨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 거를 생각하고 참 그럴 때도 아무 관계없이 참 놀고 있네 바보들 어리석은 자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가까이 있으면요 그런 자들을 품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분 한 분 외에는 없는 거라. 우리가 붙들고 쥐고 살 수 있는 분은 그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간혹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슴 속에 들 때는 참 미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가 그렇게도 좋은데 그렇게도 좋은데 참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가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말로 설명을 못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속으로 그림들을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저 하늘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가 가는 저 하늘나라 입과 비교 자체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라, 이 땅 속에 우리는 막 뿌리 내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거라,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디 보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들고 가십니다. 지금부터 아마 오래전 이야기 같아요. 영국에 어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들이 10살 때 사랑하는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몸이 너무 약해서 아들이 20살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낙이 없으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림을 사기를 시작합니다. 그림들을 사 모읍니다. 그 재미 있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더 주고 내 벽에 갖다 걸어놓으면 누가 귀하게 여기는 거 또 아니면 사람들이 미처 몰랐는데 귀한 거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찹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림을 얼마나 좋은 그림들을 많이 샀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다 아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하인을 부르고 하인은 안 부르고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거들랑 이 그림들을 전부 경매에다 붙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매 날짜가 됐습니다. 책을 보니까 경매 날짜가 되기 전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일단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경매하는 날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 거 있잖아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위탁을 받은 경매업소에서 제일 먼저 그림 하나를 내놓고 이거부터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무명의 화가가 그린 자기 아들 살아있을 때 그림이에요. 솜씨도 형편없고 아무 이렇게 보면 아무 그림으로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샬라샬라샬라 뭐 그러면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리 손가락 하면서 사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 뒤에 명품에 막 큰 그림들에 다 관심이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사질 않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누가 손을 하나 들고 내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안 사니까 내 가진 거 다 털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사는데 보니까 오랫동안 그 집에서 집사로서 스튜어드로 이렇게 있었던 그분이 그 그림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가 딱 낙찰되자마자 그 경매를 진행하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매를 딱 중지시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아들 그림 하나를 소중한 줄 여겼더니 그 죽은 사람이 다른 모든 그림도 그 사람은 가질 가치가 있다. 이게 세상의 얘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차원은 다른데 그렇게 세상을 주시고 그렇게 영혼을 주시고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셨더라고. 아들을 소유하는 자,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하고 거래를 하시는데 아들을 가지고, 아들이 뭡니까? 아들의 피, 아들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 아들 그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급하게 돌아가도 그 아들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다 붙드는 겁니다. 그 아들 붙들고 살다가 주님의 은혜 받고 그 아들 붙들고 살다가 죽을 때에 겁없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그, 이거는 제가 신학을 했지만 말로 성경을 읽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오묘한 진리가, 오묘한 넓이와 깊이가 그 속에 확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또 내일 눈 떠서 또 부활주일 맞으실 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가슴에 다시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 살면서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이면 예배드리게 하시고 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뜨거움을 매일매일 새록새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내 성품에 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즐겁고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또 다른 새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